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세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참 고달프죠.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참 죽지 못해 살았다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 다른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귀인들이 많이 모인 그 앞에서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왕도 귀인들도 아무도 부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바울 이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세 번이나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두 번, 빌립보에서 한 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도 좋고, 귀인들도 좋고, 다 높은 사람 그 앞에서 다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이런 행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도요.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생고생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일부러 따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산 비결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이런 모습은 배워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가 아니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가던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에 선봉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압니다.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됐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격,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됐다는 이 감격 때문에 일생을 바쳐버린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래전 연속극 제목에 사랑이 뭐길래란 거 있었습니다. 제목 참 잘 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중에도 사랑이 도대체 뭔데 그놈의 사랑 때문에 지금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러니 사랑이 뭐길래 가는 거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복음이 뭐길래?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길래란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사랑이 뭐길래하고 흡사하게 닮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복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변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았단 말입니다. 복음이 뭐길래 이 바울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글자 그대로 풀면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는다고 짜증나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끝없이 듣고 싶은 그런 소식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쩌면 바울보다 더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감격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말들을 조금 빼내고 뼈만 추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해도 별로 감동이 잘 안 오죠. 이렇게 바꿔봅시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얼마만큼 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게 이게 조금 감이 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안다면요? 여러분, 바울이 일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고 감격에 젖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 한마디면요, 우리 평생에 감격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약속을 지켰다고, 아이들끼리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기껏해야 뭐 장난감이나 학용품이나 아니면 같이 놀아주는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요, 어른이 아이를 향해서 약속을 지켰다고 할 것 같으면요, 돈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른들은 그렇게 큰 돈 아니지만 조그마한 돈 들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다 줬을지라도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번 베풀고 나면 이 아이는요,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면서 아마 즐겁게 자랑하고 뛰어다닐 겁니다. 아버지는 작은 거였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 드디어 지키셔서 이런 선물 주셨다 이렇게 되면요, 그 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조금 더 해봅시다. 결혼 전에 우리 남편이 이런 약속을 했는데 20년, 30년이 지나서까지 우리 남편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아내의 행복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상상만 하셔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문제는 말이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1, 2천만 원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 한마디는 사도 바울이 일평생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감격이 여기 묻어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바탕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우리의 이 수고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 내용만 알아서 될 일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이 말보다 바울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만한 일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바울에게서는 복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다.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쉽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됐다고 말하기 쉬운데 참 2절을 다시 보셔요.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는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울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이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은 성경 말씀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바울이 그걸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약속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사랑 고백이고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연애 편지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남의 연애 편지 읽듯이 읽지는 마셔요. 남의 연애 편지 읽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간지럽고 치사하고 뭐 참 좀 그렇죠. 재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사자가 내게 온 연애 편지를 읽는 기분은요, 참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 이런 기분으로 성경을 읽으셔요. 바울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감격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는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얘기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왕을 별로 좋아 안 하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통령이라 해도 좀 우습게 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도자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싸우면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아이들은 선생님 안 계신 데서 이름 안 부르는 거는 예사고요. 성 빼고 이름만 부르거나 친구나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는 건 예사입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 보고 늘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자 뒤에 선생님이란 글자를 붙이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말라.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요,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 온 국민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지도자가 흔들리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면 심해지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함부로 흔드는 건요, 지도자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건요, 참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세워진 지도자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이 백성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가령 옛날 우리가 나라를 뺏겨버리고요. 우리 왕이 없을 때를 생각해보셔요. 다른 이민족의 총독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외국으로 망명을 갔던 왕이 돌아오신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왕이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큼 소중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민주화 투쟁이 한창 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된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런 말한 사람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요 그분들이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요 이 나라가 다 저절로 될 줄로 알고 행복했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참 많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도 한자리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자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고 평생 소원을 이뤘다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러가야 할 사람이 물러가고 진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소망이고 간절한 바람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스라엘 한번 보셔요. 나라는 로마에 뺏기고 없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왕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왕,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을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런 거 잘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감격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감동입니다. 그렇게 오신 그 왕이 누굽니까? 4절 보십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요.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건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된 인생이 우리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감격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나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너희가 믿는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을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참 싫어해요. 아무리 예수가 위대하다고 해도 그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품고 잘 들으려 안 하지요. 유대인들도요 예수를 미워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려 했지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 혹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불신자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안 해도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는 씁니다. 위대한 건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 은혜요 복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감격이 여기 묻어있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어졌어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감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믿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요, 혹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고 안 믿고는 어떤 의미에서요? 영원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다른 열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다 본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참고밖에 안 되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행복이요 엄청난 감격입니다. 이게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고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바울은요, 바로 이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바로 그의 이런 삶을 간략하게 표현해 준 말이 5절입니다. 5절 보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두 구절은요,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한평생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중요한 대지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은 전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때 바울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유대계에서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것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대단한 능력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길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게 됐는데, 그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탓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해도 아마 이 일을 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하게 되었는지를요. 여러분 갖고 계신 건 많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는지. 아, 내 능력이, 내가 수고한 노력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것 때문에 아 오늘날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불행의 시초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하셨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감격의 시작이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남의 신세 안 지고 남에게 기대서 사는 것보다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야 한대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요.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세워주고 길러주고 도와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덕분으로 오늘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요.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때까지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면요. 그런 아이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감격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것이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도바울이 한평생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감격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전도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갔는데 바울이 보기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요.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만 잘하면 됩니까? 먹고 자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요. 울면 돼요. 왜 우는지 모르면 누가 답답합니까? 엄마가 답답하지. 뭐 애기도 답답은 하겠지만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다 합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철이 들면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자세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과정을 다 뒤돌아보면요, 그것이 전부 은혜였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됐고 이런 직분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이 감격,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온갖 헌신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은 그가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해도요,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셔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기억해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셨고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한번 훑어보셔요.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이 복음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희생을 치렀느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걸 다 통칭해서 한마디로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생 많으시죠?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야 되고요. 일만 있으면 쫓아와야 되고요. 참 힘드셔요? 그 충성하고 힘들고 고생했는 것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들고 가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요, 이거요, 들고 가는 게 창피합니다. 우리의 그 수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노력,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간격을 우리가 정말 누린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무슨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어요? 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아는 우리마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좀 철든 아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바울만큼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이 말이.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거기에 다 묻어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이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겁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 행복이요,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말로도 할 수 없는 수고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럽지 않은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한평생을 헌신했던 이 바울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조그마한 현실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몰라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그 감격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제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하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